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성공적 방어에 이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 문제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될 가자지구 북부 새 검문소 개설 준비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상전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반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있었던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29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공습으로 라파에서 어린이 5명과 여성 6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이같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라파에는 팔레스타인 피난민 100만여 명이 몰려 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하루 사이 가자 전역에서 최소 34명가량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다면서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34,488명, 부상자는 77,64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리야드에서 가자지구 전후 통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외에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요르단 등 아랍 5개국 지도자들과 확대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야드를 방문 중인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합류한 가운데 가자지구의 휴전에 대한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순방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요르단, 이스라엘을 들를 예정이며 순방은 내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블링컨 장관이 29일 하마스에 이스라엘이 최근 제안한 휴전안을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최근 관련 제안을 특별히 관대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과 휴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마스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제안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130여 명의 인질 중 40명 미만을 돌려받는 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하마스가 요구해온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요구에 대한 타협안으로 지속적 평온기간으로 구성된 일시휴전의 두 번째 국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11월 하마스 억류 인질 105명과 이스라엘 내수감자 240명에 대한 맞교환을 통해 약 일주일간 일시 교전 중지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마스 측 협상단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타르 측 중재자들을 만나 최근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피해 방지 보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가자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홍해상에서 드론 5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오전 1시 48분에서 2시 27분 사이 홍해상공에서 드론 5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인, 노년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심리학회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는 노년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바뀌어야 할 만큼 노년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191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독일인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화 조사를 바탕으로 25년에 걸친 이 노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현재 60대 중반이 생각하는 노년의 시작점이 75살이고 4, 5년마다 노년으로 보는 기준이 1년씩 올라갔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 노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것은 길어진 평균 수명, 늦어진 은퇴, 옛날과는 다른 건강 상태, 그리고 삶의 질 등의 세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 독일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삶을 대하는 자세나 건강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노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대개 2.4년 정도 노년의 시작을 늦게 봤고요. 같은 나이라도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면 노년의 나이 기준이 높았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년의 시작을 보는 나이가 빨랐습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는 노인은 늙었다라는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더 유능하다, 민첩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운 미국 컬럼비아대의 건강 노화 전문가의 말을 실었는데요. 이 학자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심리적 부담을 높여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지만 나는 나이보다 젊다라고 생각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우울 증상을 줄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장애인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비장애인도 당연히 놀 수 있다. 장애인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서울 마포대교 아래 한강공원에요. 휠체어 탄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 누구나 함께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운동시설이 생겼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구름 많겠지만 평안도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안주, 평안북도, 자강도, 선봉, 해산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삼지연에는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눈은 1cm 미만입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최고는 9도에서 24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2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도 12도, 신의주와 원산이 9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가 8도, 청진 7도, 중강 4도, 해산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4도, 신의주 21도, 중강 원산이 18도고요. 청진도 18도, 함흥 17도, 해산의 낮 최고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고요.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 또다시 전화통화라고 가자지구 휴전 방안,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구호단체인 월드 센트럴 키친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재개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요한 보궐선거에서 기존 3개 의석을 모두 잃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난달에 국가주석이 갑자기 사퇴했던 베트남에서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사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가자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사퇴를 논의했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 통화하고 아직도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의 석방 문제와 휴전 협상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예, 두 사람의 통화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의 통화 후에 이 보도문을 내놨는데요. 네. 예, 이 보도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이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요. 이에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확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의 추가 공세가 없으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네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미국은 이스라엘의 맹방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두 정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즉각적인 휴전과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 내용과 그 과정을 검토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이날 전화통화의 주요 의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날 통화 내용의 약 4분의 3이 바로 이 휴전 인질 협상 문제였다고 네. 전했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 정상 대화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는 나왔습니까?
예, 백악관 보도문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촉구, 또 인도주의적 지원의 시급성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담았고요. 네. 예,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과 인도주의적 구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마스가 즉각 남아있는 인질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앞서서 요구했던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발표한 그 공동성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8개국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인질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이 공동성명을 내놨었죠. 네. 예, 이들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인질들은 국제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 즉각적이고 또 장기적인 휴전 그리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궁극적으로 적대 행위 종식 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일단 인질 석방이 제일 먼저라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라파 공격 계획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는 난민들이 100만 명 넘게 몰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을 전개하면 참혹한 인도적 재앙을 맞게 될 거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상전 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쪽에서는 새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한 하마스 고위 관리가 28일 AFP 통신에 하마스는 최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 관계자는 AFP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애물이 없다면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안한 이 6주 휴전에다가 하마스가 남아있는 인질 가운데 약 40명을 석방하는 안을 지지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석방한다는 건데요. 네. 예, 다만 하마스와 아랍 국가들은 영구적인 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에 가 있죠.
네. 블링컨 장관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잇따라 방문하고 이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합니다. 사우디에서는 걸프협력회의, GCC 외무장관 회의,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의 가자 분쟁 관련 특별회의가 열립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블링컨 장관은 29일 걸프협력회의 외무장관들에게 이스라엘에 포위되어 있는 가자지구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질들을 석방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거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국제구호단체가 가자지구의 인도적 구호활동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 들리네요.
네,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WCK가 이달 초에 이스라엘의 오폭으로 이 구호요원 7명이 사망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네.
예, 월드 센트럴 키친은 29일 구호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자지구에 4,300만 개 이상의 식사를 배급해 왔는데요. 이는 국제 NGO 전체 지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WCK 측은 지금 약 800만 명분의 식량을 실은 구호 트럭 276대가 준비됐다면서 요르단을 통해서도 가자지구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이 보궐선거 치렀군요.
네, 28일 일본에서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자민당은 이날 치른 3개 보궐선거 중에서 1개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모두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지면서 후보를 내놓지 않은 2개 선거구를 포함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자 보궐선거를 치른 그 3개 지역 어디입니까?
네, 시마네현 1선거구, 도쿄도 15선거구, 그리고 나가사키현 3선거구 등 3곳이었는데요. 모두 기존의 자민당이 보유한 선거구들이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시마네 1구는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이 사망해서 공석이 됐고요. 다른 2개 선거구는 기존의 자민당 의원들이 비자금 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권 자민당이 단 한 개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놓은 게 오히려 눈길을 끄는데요?
네, 자민당은 지금 이 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에서는 워낙에 지지율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놓지 않기로 했고요.
네,
예, 시마네 1선구에 집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자민당 비자금 파문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심판이 될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내놓은 그 선거구마저 자민당이 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마네는 일본에서는 이 자민당 텃밭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네.
예, 키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 선거 유세 기간에 시마네 현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자민당이 내세운 후보가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패하면서 자민당 총리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 선거구에서는 어느 당이 누가 승리했습니까?
네, 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예,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기시다 내각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이 평가도 나옵니다.
네. 자민당에서는 올해 총재 선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에 3년 임기의 총재 선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매체는 자민당 내부에서 이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서 다음 총선을 치르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스가 전 총리도 2021년 4월에 있었던 중의원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하면서 그해 9월에 있었던 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부패 스캔들이 터진 후에 급락하는 지지율과 싸워왔는데요.
네.
예, 일부 장관과 당 간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정치 개혁을 다짐하고는 있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퇴진 위기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자민당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모태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엄중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개혁과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지난달 베트남에서는 국가 주석이 갑자기 사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사표를 했어요.
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 성명을 통해서 부엉딘 후에 국회의장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을 국회 주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공산당은 이어서 부엉딘 후의 의장의 위반 행위와 결점이 베트남 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켰고 공산당, 국가,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후에 국회의장이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서 제명될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베트남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왜 사퇴를 한 겁니까?
네, 공산당은 성명에서 정확한 사퇴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엉딘 후에 국회의장의 보좌관이 인프라 회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던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임이 발표된 겁니다.
네네.
예, 또 후에 국회의장이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만큼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사표를 낸 것이 그만큼 갑작스러운 결정이고 또 전격적인 경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에 국회의장은 사임하는 당일 이 오전까지도 베트남 전쟁 종식 49주년을 앞두고 이 총리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후임 인사에 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자,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위직인데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는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은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에 이어서 권력 서열 4위의 고위 인사입니다.
네네.
예, 67세인 후의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했고요. 3년 넘게 베트남 국회의장직을 맡았었습니다. 한때는 베트남의 최고위직인 공산당 서기장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타오르는 용광로였을까요? 베트남에서는 최근 그 반부패 운동의 여파로 상당수의 고위 인사들이 줄이어 사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응우옌 수언 푹 당시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에는 후임자인 보반트엉 국가주석이 사임했고요.
네.
예,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후에 국회의장마저 사임하게 된 겁니다. 최고 지도부 4명 중에서 웅우옌 푸종 서기장, 판민찐 총리만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사임 사태가 베트남 내부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던데요.
네, 최근에 권력 개편이 웅우옌 푸종 서기장의 후계자와 관련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예, 쫑 서기장은 올해 80세로 세 번째 임기가 2026년에 종료되는데요. 지금은 반부패 운동의 중심 인물이기도 한 또럼 공안부 장관이 후계자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베트남 최고 지도부의 이런 잦은 변화가 뭐 외국인들의 그 베트남에 대한 투자나 무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전문가들은 투자 대상으로서 베트남의 매력이 이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650명 이상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주로 정치적인 안정성 때문에 베트남의 매력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으로 확산하면서 시위 참가자 9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방의원들은 시위관의 목소리를 내며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들이 강력한 반이민법 제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학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들이 확산하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여전히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경찰력이 투입돼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시위대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체포한 시위대 숫자가 상당하군요.
네, 지난 27일 인디애나 대학교와 애리조나 주립대학, 워싱턴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시위대 약 275명이 체포됐는데요. 자,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미 동부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뉴욕 경찰이 투입돼 100여 명의 시위대를 체포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체포된 시위대는 약 900명에 달합니다.
네. 시위대끼리 충돌한 대학도 있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입니다. 흔히 UCLA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인데요. 네네. 지난 28일 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벌이다가 양측이 서로 몸을 미쳤다가 물러서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측 시위대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체포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UCLA의 메리 오사코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총장은 성명을 통해 시위대 사이에 일부 물리적 다툼이 발생한 후 대학 측이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된 미국 대학가의 그 가자 전쟁 반대 시위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작년 10월 7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공세에 나섰는데요. 네. 자,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3만 4천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대응을 민간인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번져나간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자 반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대학가의 시위가 반유대주의 시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일부 시위자들이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유대인의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캠퍼스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야영까지 하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 측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이스라엘 기업이나 단체들과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는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학 등의 처벌이나 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학 측은 이런 시위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최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미국 대학가에서는 5월부터 졸업식이 시작되는데요. 졸업 시즌을 앞두고 대학들이 경찰의 투입을 더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 서부 서던 캘리포니아 대 USC는 안전을 고려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졸업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 대학은 지난 27일 두 개 홀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점유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네네. 학교 측은 28일 도난과 기물 파손, 낙서 등 시위대의 점거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네.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대학가에서 이렇게 상황이 격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시위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시위 관리는 지방 당국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관은 28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하고 자신의 관점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평화로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유대주의 언어나 혐오 발언, 폭력 위협은 분명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같은 날 NBC 방송에 출연해 시위에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가 있다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학가의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각 대학 측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대학가의 시위를 두고 지금 미국 정계에서도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뉴욕타임스와 악시오스 등 언론 매체들은 특히 민주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 대학 시위와 관련해서도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측의 행보가 어떻게 다른지도 보죠.
예, 하원 민주당 의원 21명은 컬럼비아 대학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학 측이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활동가들의 승인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야영지를 해산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한은 시위대 캠프를 해체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등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역구 안팎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시위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한편 시위대 해산에 경찰을 동원한 대학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대학가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일부 대학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유대주의 혐오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 또 나서는군요.
네, 하원은 이번 주 반유대주의 인식법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맹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33명과 민주당 1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들이 자체적인 반이민법 제정에 나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부 국경이 넘는 불법 이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남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주에서도 엄격한 이민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 공화당이 AP통신은 지역경찰에 이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 등이 일부 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 주가 대표적입니다. 지난주 오클라호마 주의회는 법적 허가 없이 주에 거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주지사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1차 적발 시 불법 체류자는 경범죄가 인정돼 최고 1년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구금에서 풀려난 후 72시간 이내에 주를 떠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적발 시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적용됩니다.
자, 오클라호마주 어떻게 해서 이런 법안을 갖게 된 겁니까?
네, 텍사스주의 선례를 따른 겁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법 시행은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요. 해당법에 대해 미 연방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법은 현재 제5순회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까?
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트리트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장 대행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확실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당신이 여기 오클라호마에 합법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주의사당 밖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오클라호마주 말고 또 강력한 이민법을 논의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테네시주의 빌리 주지사는 법 집행기관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연방 이민당국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해당 법안은 주법 집행기관이 불법 체류자를 식별, 구금 그리고 추방하는 과정에서 연방당국과 광범위하게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또 다른 법안도 논의 중인데요. 국내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불법치료자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를 강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지역 말고도 텍사스주의 법하고 유사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곳이 있네요.
예, 아이오와주에서 이번 달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텍사스주의 이민법의 일부 내용을 본떠 만든 법안을 서명했고요.
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에서는 얼마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가 간호대 여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범죄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 각 주에 이런 강력한 이민 법안들이 다 실제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텍사스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민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주가 민감한 이민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의 출산율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출산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2023년 출산 자료를 분석한 예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359만여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약 367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비율로 보면 좀 비교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가임기 여성인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당 54.4명을 출산한 셈입니다.
네.
자, 10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이전 최저치는 지난 2020년에 기록한 여성 1,000명당 56명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 합계 출산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흔히 말하는 출산율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예, 여성의 일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2023년 미국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합계 출산율이 2명을 넘기지 않으면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한 미국인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미국의 출생률이 조금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매년 2%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출산율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CDC 산하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의 통계학자이자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브래디 해밀턴 박사는 CBS 뉴스에 2022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2023년에는 그 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연령대에 따라 출산율도 차이가 있었네요.
예, 10대 출산율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19세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3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산율은 30세에서 34세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해밀턴 박사는 여성들의 주 출산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팬데믹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20대 여성은 상황이 나아지고 더 편안해질 때까지 출산을 늦출 수 있지만 나이 든 여성의 경우 기다리는 옵션이 불가능하다고 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왕절개 분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산의 약 3분의 1은 제왕절개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 제왕절개 비율은 흑인 산모들이 가장 높았는데
예.
전해 비해서 37%가 늘었고요. 아시아인과 백인, 중남미계 산모의 경우에도 조금씩 그 비율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낙태권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네.
이 낙태 정책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작년 출산율 보고서는 지난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폐기한 바로 그 이듬해 나왔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예비보고서는 지역에 따른 출산율은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각 주의 낙태 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임신의 거의 절반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낙태권 제한이 출산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의 기원은 건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우편 검열관을 처음 임명한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으로 초대 우정국장을 지낸 벤저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의 설립 배경과 변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72년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 우정국장은 현 우편 검열관의 교시인 검사관 직위를 만들었습니다. 1775년 윌리엄 고다드가 초대 검사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고다드는 이에 8월 7월부터 직무를 시작했고 이날을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의 창립일로 여깁니다. 1801년에 들어 검사관의 명칭이 특수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880년 법에 따라 우정부 특수요원의 명칭이 우체국 검열관으로 변경됐습니다. 1940년 USPIS의 첫 법의학실험실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설립됐습니다. 1954년 기존 우체국 검열관의 명칭이 우편 검열관으로 변경됐습니다.
Injunctions have been sought and in most cases already granted forbidding striking postal workers from interfering with those who wish to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우편 재조직법에 따라 USPIS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편 시설에 배치하는 경찰 주기가 추가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우편 검열관이 USPIS에 합류하자 인적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971년 USPIS는 여성 요원을 채용한 최초의 연방 법 집행기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984년 아동보호법에 따라 우편 검열관들은 아동 성애물 배포자와 보유자의 초점을 맞춘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습니다. 1984년 이후 우편 검열관들은 아동 성추행범과 성애물 제작자 수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유나 바머로 불리며 소포 폭탄으로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테드 카진스키가 1996년 체포됐습니다. 17년에 걸친 USPIS 조사가 사건을 해결했고 카진스키를 체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1년 탄저균이 담긴 편지 4통에 노출된 우체국 직원 2명과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USPIS는 FBI와 함께 9년 동안의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한강을 지나는 마포대교 아래 시민 누구나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답니다. 특히 휠체어 탄 사람들도 운동할 수 있고 자전거에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에 없던 생활체육시설이랍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롤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다음은 저희 그 휠체어의 김정범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멋있게 해주세요. 네.
서울 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에 새롭게 생긴 여의롤장. 지난 20일에 진행된 개장식에서 한 시범자가 스포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로의장은 별도의 예약 없이 언제든 누구나 찾아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인데요. 여의로의장의 개장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씨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공간 중에서 장애인분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처음에 기획을 했고요. 특히 여러 가지 그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다리 밑에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 그다음에 사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또는 그 비슷한 것들을 많이 타시는데 그것들을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로의장은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설계부터 시작했고요. 특히나 울퉁불퉁한 언덕이 있는 펌프트랙의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펌프트랙은 지금 전국에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가 이제 장애인분이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흙을 다질 때부터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 흙을 하나하나 깎을 때부터 장애인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데 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리 밑이어서 사실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 맨 처음에 애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 공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흙을 저희가 쌓으면서 기본적인 형태의 걸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 또는 자전거들은 이제 계속 그 트랙을 돌면서 어디가 위험하다,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흙을 깎아 나가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최종 흙이 이제 다 깎여가지고 완성이 된 후에 저희가 그것을 측량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스콘을 덮음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의로의장에서는 다양한 탈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간은 어떻게 조성됐을까요?
네,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하는 플레잉 존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롤링 존이라고 해서 8개의 바퀴를 가진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롤링 존은 초보급하고 중급이 있습니다. 초보는 32.5m 정도 되고요. 중급은 7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접근성이 좋은 이 여의로의장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자유롭게 이용하길 바랬는데요.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 의도는 누구나 같이 모두 함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어떤 보람을 좀 느끼게 되고요. 저희가 이게 운영이 더 잘 되게 되면 이걸 좀 더 확산하는 데 한번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의로의장은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즐겨서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식에는 여의로의장 조성에 참여한 좋은 운동장의 이민구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어떻게 함께하게 됐을까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들을 멋있게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 좋은 운동장을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재작년부터 한강시민공원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의 디자인정책과에서 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공간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 좋은 운동장 선수들이 여러 번 와가지고 검증을 하고 탈 수 있는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난이도나 아니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개장을 하게 됐고 첫 프로그램 시연하는 것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로의장 트랙은 일반 펌프트랙 너비보다 폭을 넓힌 2에서 2.5m의 트랙으로 조성돼 있고요. 코너는 3.1에서 3.3m로 더 확장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펌프장은 그러니까 이 자전거처럼 바퀴가 앞뒤로 정렬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 사용하는 거 아주 폭이 좁아요. 그런데 휠체어 같은 경우는 양 다리 바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휠체어가 회전하는 공간이나 이런 역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하는데 많이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게 단계적으로 계속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돌면서 가능한지를 높낮이를 가능한지를 경사가 가능한지를 계속 이제 자문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이민구 대표는 서울 시내에 장애인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생활체육 공간이 생겨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많은 장애인들이 타면서 실제로 타면은 운동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량이 상당히 많다고 해가지고 운동량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 잘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조금 더 상급 코스도 만들어지고 이 한강 따라서 한 두 군데 정도 더 만들어지면은 정말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기획들은 많은데요. 장애인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비장애인들 당연히 놀 수 있다. 장애인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면은 비장애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이제 저희 요청이었고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장애인용 전용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어야지 장애인은 차를 가져온 다음에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거를 나르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차나 이런 것들이 가까운 곳에 많이 설치가 되면은 장애인 이용률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롤링존에서 직접 스포츠 시연한 시범자들의 얘기도 담았는데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청팀 소속인 김정범 선수가 휠체어를 탔고요. 또 김혜연 씨가 프레임 러닝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프레임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김혜연 님이 저희 시범 보여주셨고요. 여기 몇 번 들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파이팅!
처음 탔을 때는 조금 떨어질까 무섭기도 하고 넘어질까 무섭기도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한 10분, 20분 연습하고 나니까 좀 스피드 같은 것도 좀 나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더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또 지붕같이 대교도 있어가지고 비 오거나 어둡거나 할 때도 불도 켜주니까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활발하게 즐기고 싶거나 산책만 하기에는 조금 심심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건 프레임 러너라고 하는데요. 걸어서 타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무서워했는데 한번 타니까 재밌고 스릴도 있더라고요. 프레임 러너로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다리 운동 돼요. 다음에 계속 올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개장 첫날 여의로의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한국 시민이 찾아왔는데요. 놀이와 운동, 또 휴게에 경계 없는 공간이자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더욱 반갑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킥보드 같은 스턴트 스쿠터라고 유기용이라고 있는데 타고 여기 왔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게 대전에는 있는데 너무 멀고 여기 또 가까이 여기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굳이 멀리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여름에 덥잖아요. 덥고 햇빛이 있어서 햇빛 가리는 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니까 더울 것 같아가지고 그늘들 많고 형아들이랑 많이 와가지고 재밌게 타고 싶어요.
여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함께 트랙을 탈 수 있고 비장애인 친구들도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휠체어 타는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휠체어 탈 수 있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트랙이나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려고 왔습니다. 길에 가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막 파여 있거나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매우 잘 돼 있었어요. 도로가 일정하고 이게 잘 다듬어져 있어요. 저는 저기 펌핑 트랙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트랙 안에서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민으로서 이제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제 안전에 주의하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귀요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픈 곳, 상대방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sore spot, 아픈 곳을 건드리다 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eard you and Amy were best friends before. What happened? Hello? Are you listening? I guess I hit a nerve. Did I hit a nerve?
John,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s just hard to open up about Amy.
Well, no pressure at all. Just know that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Sometimes just talking about it can help lighten the load. But I understand. I guess Amy is your sore spot. I don't want to touch anybody's sore spot.
존이 에이미에 관해 물어서 대답을 안 했더니 아픈 곳을 건드렸는지 물었습니다.
Did I hit a nerve?
아픈 곳을 건드렸나요?
I guess I hit a nerve.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네요.
I guess Amy is your sore spot.
에이미가 당신의 아픈 곳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sore spot.
아픈 곳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Don't talk about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That's his sore spot.
그건 그의 아픈 곳이에요.
This topic is a sore spot for him.
이 주제는 그에게 아픈 주제입니다.
Don't hit a sore spot.
아픈 곳을 건드리지 마세요.
You hit my sore spot.
당신은 나의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I guess I hit a nerve.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nd Amy were best friends before. What happened? Hello, are you listening? I guess I hit a nerve. Did I hit a nerv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s just hard to open up about Amy.
No pressure at all. Just know that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Sometimes just talking about it can help lighten the load. But I understand. I guess Amy is your sore spot. I don't want to touch anybody's sore spo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 and Amy were best friends before.
나는 전에 당신과 에이미가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거예요?
I guess I hit a nerve.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네요.
Did I hit a nerve?
내가 아픈 곳을 건드렸나요?
It's just hard to open up about Amy.
에이미에 관해서 마음을 터놓기 힘들어요.
No pressure at all.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No pressure.
부담 갖지 마세요.
Sometimes just talking about it can help lighten the load.
어떤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게 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But I understand. I guess Amy is your sore spot.
그러나 이해합니다. 에이미가 당신의 아픈 곳인 것 같네요.
I don't want to touch your sore spot.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I guess I hit a nerve.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nd Amy were best friends before. What happened? Hello? Are you listening? I guess I hit a nerve. Did I hit a nerv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s just hard to open up about Amy.
Oh, no pressure at all. Just know that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Sometimes just talking about it can help lighten the load. But I understand. I guess Amy is your sore spot. I don't want to touch anybody's sore spot.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guess I hit a nerve.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아요.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sore spot.
아픈 곳을 건드리다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